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 길들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을 저한테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것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 보여주시면 되는데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고, 두 번째가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믿은 거고 죄악 가운데 산 거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뒤이어지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문맥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2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주셨습니다. 양심과 자연 만물, 일반적인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불경건하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한 가지를 더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특별 계시까지 주셨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편애하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차별하고 더 많이 심판하고 더 많이 벌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됩니다. 이거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심이 있고 자연 만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 지으며 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면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그것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독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주일에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십일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때때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제대로 못 믿게 해서 죄 지은 것뿐입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겉으로 봤을 때 주일 성수하고 성경도 때로 읽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1절과 2절과 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방인들이 지은 죄와 비교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앞에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시기 이런 오만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잘한다, 옳다구나 인정을 하였습니다. 1장 32절 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너 같은 놈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두 종류의 살인범이 있습니다. 한 살인범은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보고 남을 죽이는 걸 보고 잘한다,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남을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살인범이 있습니다. 이 살인범은 자기도 남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남을 죽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살인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고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중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고 무자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왜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왜 우상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추잡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설령 본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짓고 살아가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하나님을 적용시킵니다.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인하고 가늠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의 도마 위에 올려다 놓고 난도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하고 자만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주일 성수한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헌금 낸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가끔씩 새벽 예배를 간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교회에서 때때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헌금을 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거고 구원 받는데 전혀 문제없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기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면 믿지 않는 학생과 뭔가 달라야 됩니다. 학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은 잡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납득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조금만 시험이 어렵고 앞일이 잘 안 풀리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냅니다. 무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 사람들도 좋은 자 얻지 못하고 학위를 받지 못하면 죽내 산에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좋은 자 벌었고 돈을 많이 벌면, 사업에 성공하면,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별게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학위를 받고 더 돈 많이 벌고 우리 자식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저 사람보다 더 잘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부들이랑 하나님을 믿는 애기 엄마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애나 보면서 집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남편들은 돈 잘 벌고 금방 승진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이런 손에 물 묻히면서 안 살게 편안하게 하는데,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좀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자질입니다. 고자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고자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고자질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 집사님 집사면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고, 가서 혼을 내달라고, 저 형제 저 자매 임원인데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한다고, 따끔하게 꾸짖어 달라고, 그런 고자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혼을 내지 않으면 제가 혼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자신이 고자질했던 사람보다 새벽 예배를 좀 더 나오기도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직장에서 상사로, 동료로, 또 후배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전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내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게 틀림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주일 성수를 더 잘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새벽 예배를 더 많이 나가고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축복받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라서 양과 소 가축이 많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것 중에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그 사람의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5절을 보시면 크게 노합니다. 저런 쳐죽일 놈,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거품을 물고 저런 놈은 쳐 죽여야 된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암양 새끼의 4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율법의 잣대로 처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7절에 나단이 다윗을 꾸짖으며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 여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사람을 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더럽고 불결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부자가 있고 다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자를 잡아 죽이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 아내로, 엄마로,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떼울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헌금 낸다고, 봉사한다고, 거룩하게 사는 책임, 진리를 따라 사는 책임, 정직하게 살아가는 책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책임을 떼울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학위 받고 좋은 잡 얻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정 없는 결과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골고다를 걸어가는 십자가의 시련이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좋은 잡 얻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학생과는 다른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다운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주일 성수했습니다. 헌금 잘 냈습니다. 라는 것들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학위 받고 돈 벌고 잡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